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 의장이 어제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 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국장 외에 존 아큘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리키럽 주일미군사령관도 동석했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날 3자 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과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밀한 삼각협력과 교류를 통해 영내 안보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각적 협력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자국의 방위가 전환점에 섰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수도 크이오의 집무실 밖에서 행한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전환기에 전차와 항공기, 포 등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제보다 자유의 무장 상태가 더 나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억 달러 추가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과 관련해 구체성이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며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그루지아와 모로코 주지 자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징벌에 동참하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재 포위되어 있는 마리우폴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회담을 열기로 러시아 측과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러시아 측이 마리우폴과 베리안스키를 잇는 인도주의 회담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신 내용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에 따라 마리우폴로 45대의 버스를 보낼 것이라며 이 중 28대는 바실리카에 있는 러시아군 검문소에 출입 허락을 받아야 하고 17대는 이미 자포리자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들이 오늘 마리우폴에 도착하도록 하고 아직 도시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수주에 걸친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현재 마리우폴 내 건물의 약 90%가 파괴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상황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빌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어제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군의 성과뿐 아니라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푸틴의 참모들은 사실을 보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 정부는 이 같은 내용 공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택지를 제고하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을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앞서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옛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됐다고 지적한 점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딩필드 국장은 이번 기밀 정보의 공개는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를 강조하는 데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제리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독재 정치의 취약점 중 하나는 권력자에게 사실을 직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나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야기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우주인이 미국의 우주개발 역사에 새 기록을 세우고 30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갔던 미국인 마크 벤더 하이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인의 우주인의 우주체류는 최근까지 340일이 가장 길었는데 여기에 보름을 더 더한 355일간 근무한 우주인을 배출했다는 새 기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 긴장 속에 러시아 우주인과 함께 러시아의 소유주 캡슐을 타고 돌아온 이 미국의 우주인이라는 사실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 조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이 벤더 하이 씨의 귀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벤더 하이 씨가 우주정거장을 나서기 전인 29일 진행된 나사 생방송에서 함께 일했던 러시아의 동료 우주인들은 우주에서의 형제자매라면서 껴안으면서 인사를 했고요. 또 지구에서는 문제가 생겼지만 우주 궤도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말로 벤더 하이 씨를 배웅했습니다. 벤더 하이 씨는 지난 1월 나사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지구로 돌아오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중무휴로 24시간 실내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날씨든 가능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실 커피를 내리고 과카몰레 소스에 칩을 찍어 먹고 싶습니다. 라는 소소한 바람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윌슨 레이건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의 첫날 금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아침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또 많은 지역에 바람도 불어서 체감기온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14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7도고요. 중강이 영하 5도, 청진 0도, 함흥이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0도, 평양은 1도, 원산, 장전, 개성은 2도고요. 해주는 3도에서 시작합니다. 삼지연은 낮 최고 영상 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희산은 영상 7도, 청진 9도, 중강 11도입니다. 신의주가 13도, 평양 12도, 원산 11도, 자강도, 희천, 개성, 해주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고 먼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20억 명이 현재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영국 고위 법관 두 명이 홍콩 최고법원에서 맡고 있던 직위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외곽과 북부도시 체르니히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자, 수도 크이우 또 체르니히우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9일 우크라이나와 터키에서 가진 5차 평화협상을 마친 후에 수도 키이우 그리고 체르니히우 지역에 대한 군사활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발표가 나온 바로 직후부터 30일에도 러시아군의 폭격과 공습은 계속됐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 주변에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이 병력을 좀 이동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30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소수의 병력이 키이우에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본대로 귀환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31일 여전히 대규모 병력은 키이우 동쪽 그리고 서쪽 방면에 주둔 중이고 며칠 안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예초부터 뭐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의 발표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러시아의 발표 후에 러시아가 행동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문서화해서 전달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그 문서에서 최종 합의를 끌어낼 만한 어떠한 약속도 볼 수 없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나 다른 군사 동맹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서방 국가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받는 걸 제안했습니다. 또 크림반도 같은 문제는 별도 조항으로 양국이 15년 동안 양자 회담을 통해 협의한다는 입장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의 포위가 3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남부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 직전으로 러시아는 도시의 90% 이상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30일 적십자 건물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의 류드밀라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은 30일 이 공격으로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보관하고 있던 적십자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마리우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마리우폴은 한때 인구 40만 명의 대도시였는데요. 마리우폴 시장에 따르면 여전히 16만 명이 지금 마리우폴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한편 러시아는 31일 마리우폴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다시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앞서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러시아 쪽으로 보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지 몇 시간 후에 즉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협상 내용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거라면 이 중대한 시점에 도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백악관이 30일 두 정상의 통화 후에 성명을 내놨는데요.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 또 무기의 파급력,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서 가능한 추가 지원을 식별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 5억 달러의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또 발생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에 출석해서 전 세계 분쟁 지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약 79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4분의 1 넘는 사람들이 지금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분쟁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들 어디입니까?
네, 예멘, 시리아, 미얀마, 수단, 아이티, 아프리카 사회 지역 등 오랜 내전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제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재앙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식량, 비료, 연료 가격을 치솟게 하고 개발도상국까지 재앙이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난민은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한 달 새 1,050만 명가량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 가운데 해외로 피난한 사람은 약 400만 명, 그리고 국내 피난민은 약 6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개전 전에는 약 4,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약 4분의 1이 지금 국내외 피난민이 된 겁니다.
예, 이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죠?
네,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집을 떠나서 해외로 피신한 어린이가 약 200만 명, 국내에 피신 중인 어린이는 약 25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해외로 피신한 어린이들은 대부분 폴란드로 갔습니다. 약 110만 명의 어린이가 폴란드에 도착했고요.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등도 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이 난민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해의 경우 약 8,400만 명이 전쟁이나 폭력, 인권 위협 등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지난 1월 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56개국의 분쟁 지역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이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인도주의적 그 지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구테흐스 총장은 올해는 적어도 2억 7,400만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하면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유엔은 구호 대상 1억 8,300만 명을 지원하려면 41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콩에 있는 두 명의 고위 법관, 영국 고위 법관이 홍콩 최고법원에서 맡고 있던 직위에서 사임했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이 자신과 패트릭 하지 대법원 판사가 홍콩 최고법원의 비상임 판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비상임 판사직에서 물러난다. 이유가 뭡니까?
네,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현재 상황을 문제 삼았는데요. 리드 대법원장은 성명을 내고 영국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어기는 홍콩 행정부를 지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홍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콩 최고법원에는 이런 비상임 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이번에 두 명이 물러나면서 10명이 남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영국 국적이고요.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한 법률가들인데 이와 달리 리드 대법원장 그리고 하지 대법관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영국 국적으로 비상임 판사인 사람 가운데 남은 6명이 있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영국 대법원은 BBC 방송에 나머지 6명은 자리에 남기 원한다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남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홍콩의 국가보안법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크게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고요. 그런데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반중국, 민주세력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법관의 사임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두 법관의 사임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홍콩 사법체계에 영국 법관이 참여하는 것이 억압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또 홍콩 상황이 임계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복관이 참여함으로써 홍콩 정부의 잘못을 그 정당화해주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홍콩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침식되는 걸 봐왔다면서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이래 홍콩 당국이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홍콩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성명을 내고 외국 국적의 비상임 판사들이 지난 25년 동안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임이 홍콩 보안법이나 표현, 정치적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추정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사례나 증거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사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웹사이트 개설을 발표하고 의회에 코로나 긴급지원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여 개 주가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위험을 이유로 시행해온 불법 이주자 즉시 추방 정책을 5월 말쯤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팬데믹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팬데믹 종식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더는 우리를 제약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 웹사이트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예, covid.gov가 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코로나 관련 최신 정보를 비롯해서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마스크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만 치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이트는 미국인이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숍이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사이트에는 미국 내 9만 곳에 달하는 백신 접종 장소 목록이 나와 있고요. 마스크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코로나 검사와 치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특정 지역의 코로나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이트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코로나 프로그램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예, 이른바 치료를 위한 검사, test to treat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동시에 코로나 치료가 가능하게 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치료를 위한 검사센터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치료를 위한 검사.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내용이죠?
맞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 전역에 2천 개가 넘는 치료를 위한 검사소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훈부와 국방부 시설에 240개의 검사소가 마련돼 퇴역군인과 현역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정부 사이트 개설 소식 말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연방의회가 긴급자금 220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코로나 구호기금이 없으면 6월 이후로는 코로나 검사소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고 백신도 이르면 9월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요청한 코로나 긴급자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타협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네. 자, 지금도 이 코로나 대응 기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 백악관은 지난 2주 동안 재정 부족으로 인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치료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이미 중단됐고 추가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주문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상황은 소수계와 장애인 등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연설을 마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2차 추가 접종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팔을 걷어올리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전날 미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2차 부스터샷, 즉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몸소 실천에 나선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비교적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만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부스터샷을 맞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꼭 백신을 맞으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FDA의 승인으로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미국에는 3,400만 명가량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소송이 또 제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등 21개 주가 지난 29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교통안전청 TSA, 보건후생부 등이 소송 대상인데요.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더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플로리다주 외에 애리조나주와 조지와 켄터키, 오하이오, 버지니아주 등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주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죠. 다만 연방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자, 이 정책은 원래 지난 18일까지 유효했었는데 얼마 전에 4월 18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네. 자, 이 정책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는 주장인가요?
예. 21개 주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애슐리 무디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주 바이든 행정부의 근시안적이고 과도한 정책이 여행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행자 그리고 여행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워진 부담은 이미 오래전에 덜어졌어야 한다고 무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미국인 이 CDC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밝힌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요구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지난달에는 텍사스주가 별도로 뭐 이번 소송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이 앞서 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 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항공편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큰 마찰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약 6,900건의 승객 난동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이 가운데 70%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올해 발생한 사례만 보자면 28일 현재 마스크 미착용 관련 위반 건수는 약 670건에 달합니다.
예. 자, 최근에도 연방항공청이 기내 소란을 일으키는 승객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죠?
그렇습니다.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탑승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21년 1월에 도입된 기내소란 승객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최소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무관용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딕슨 정장이 이번에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그 CDC가 미국 내 상당 지역에 대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던 그것을 해제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전만큼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게 나타났다고요.
예, AP통신이 최근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엔 응답자의 65%가 외부 인파 속에서 항상 또는 종종 마스크를 쓴다고 응답한 반면에 최근엔 44%만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또 확산을 하고 있다고죠?
예, CDC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 일명 스텔스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전체 확진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5%가 이 BA2 변이에 감염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9일 현재 약 29,300명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미국 남부 국경에서 시행한 정책을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타이틀 42로 불리는 불법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을 5월 말경에 폐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이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CDC가 조만간 해당 정책 폐지 결정을 발표할 것이며 시행 일자는 5월 23일 또는 5월 말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틀 42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입니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지금 이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간 이 타이틀 42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해당 정책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주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고 또 이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반면 공화당 쪽에선 이미 남부국경을 넘는 이주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인 상황에서 타이틀 42가 폐지되면 더 많은 이주자가 몰려올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행정부가 타이틀 42와 관련한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취임 전부터 전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폐지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히고 결국 타이틀 4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남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 수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는데요. 자, 올해 그 숫자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다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7천 명인데요. 월스트리트 신문은 올해 3월에 1일 적발 건수가 지난 22년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타이틀 42가 해제가 되면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더 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9일 이 남부 국경을 넘다 적발되는 1일 불법 입국자 수가 18,000명에 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 국경지역 주당국의 협조 아래 추가적인 인력과 교통편, 의료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추가적인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 보호시설을 수용된 이주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남북 국경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남북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탓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실패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 민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배우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붕괴에 큰 역할을 했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1911년에 태어난 로널드 레이건은 69세의 대통령에 당선돼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으며 뛰어난 화술로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은 일리노이주 템피코라는 소도시에서 아버지 잭 레이건과 어머니 넬리 레이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잡화상을 운영했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잘했고 특히 미식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동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유리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극을 보고 난 후에 그 매력에 빠져 나는 반드시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배우가 되기 위해 뉴욕이나 할리우드로 갈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레이건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좀 더 큰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야구 경기 중계도 하고 디즈니랜드 개막과 같은 중요한 행사 현장도 보도했습니다.
Inside this stockade, Walt Disney has created a frontier village that could have been carved out of the
wilderness. 레이건은 어느 날 스포츠 중계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여행했습니다. 레이건은 이때 워너브라더스라는 영화사를 찾아가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영화사는 레이건에게 배우가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된 로널드 레이건은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누트 라크니 올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사상 최우수 대학 풋볼 선수 조지 키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레이건은 조지 키퍼의 역을 맡았습니다. 레이건은 주인공이 숨을 거두는 키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 레이건은 키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퍼를 위해 승리하라라는 말은 레이건에게 나중에 그의 정치 슬로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 레이건은 여배우 제인 와이퍼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딸 모린과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9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레이건은 1948년 미국 노동총연맹 영화배우 노조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6차례나 연임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낸시 데이비스를 만난 건 노조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52년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딸 패티와 아들 런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자처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산주의가 확대되자 레이건은 보수적이 돼갔습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누구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195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은 텔레비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때 레이건은 대중연설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이건은 연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선거 유세는 레이건을 뛰어난 웅변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랜시 레이건은 남편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랜시가 레이건에게 언제나 최고의 조언자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1966년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 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레이건은 거의 100만 표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며 주 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주지사로서 찬사와 비판이 뒤섞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줄여 찬사를 받았지만 세금을 올린 데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은 그를 두 번째 임기의 지사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연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드디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현임 대통령과 싸우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텔레비전에 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직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four years ago? Is it easier for you to go and buy things in the stores than it was?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4년 전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4년 전에 비해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로널드 레이건은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81년 1월 취임했습니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Now, congratulations.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정권 교체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즉각 선거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세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후 레이건 대통령은 목숨을 잃을 뻔한 총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젊은이가 워싱턴의 한 호텔 앞에서 대통령과 다른 세 명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공보비서 제임스 브레이디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맞힌 총알은 심장을 간신히 비켜가 폐에 박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참사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레이건 대통령은 2주 만에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그는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 국민 생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는 세금을 인하하고 특수한 정부 사업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행정부는 그 같은 조치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정부의 빚이 늘어갔습니다. 그 같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레이건오믹스라 불리웠습니다. 레이건오믹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삭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측에서는 그의 정책이 경제를 개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재선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경쟁 상대는 월터 몬데일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레이건은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중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대외 정책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가장 유명한 대외 정책은 레이건 독트린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세계 어디든 반공 세력에게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카리브해 섬나라 그레나다를 침공했습니다. 니카라과의 반군도 비밀리에 지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을 위해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총서기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1987년 6월 12일 레이건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하고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Mr. Gorbachev, open this gate.
고르바초프 총서기야, 이 문을 여세요. 이 벽을 무너뜨리세요.
Tear down this wall.
어떤 역사가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이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투입이 소련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소련은 경제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친근한 지도자, 국민의 사람, 미국의 희망을 안겨준 지도자로 느꼈습니다.
1989년 2차 임기를 마친 레이건 대통령은 부인 낸시 여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택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94년 미 국민들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가 언제나 빛나는 새벽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제40대 대통령은 2004년 6월 5일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93세로 타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뛰어난 소통의 달인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책과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Sure. What's up?
Well, I'm new, but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Well, whatever you do,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Who's Julian?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잠깐 시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Sure. What's up?
물론이죠. 뭔가요?
Well, I'm new.
나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I'm new.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거나 새 동네에 입주했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새로 왔어요. I'm new here.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이 직장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조언 같은 것 해줄 게 있나요?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물론이죠.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 잘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Pleasant to work with. 여기서 pleasant, 기쁜, 즐거운 이 단어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He is pleasant to work with. 또는 It is pleasant to work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제 말은 이 회사와 관련된 특별한 게 있나요?
Well,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충고하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이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오늘 대화에서는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줄리아는 따라하지 마세요.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여기서 book, 책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age, 책의 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생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Who's Julian?
줄리안이 누구죠?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부사장이요? 그는 모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그는 작년에 회사 돈을 훔쳐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그렇다면,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줄리안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책에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